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소주, 회에 정종, 파전에 동동주, 스테이크에 와인.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탁 트인 바다,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맑은 하늘, 그 위를 떠다니는 구름. 상상만 해도 휴가 온 것 같으시죠?
나만 아는 조용한 카페, 주말에 읽으려고 숨겨뒀던 책들, 몰래 보는 영화,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히 들었던 음악들.
점심시간, 퇴근길, 방학, 휴가, 그리고 여행까지. 삶이 주는 쉼표들을 생각하면 고단한 하루를 좀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걷기만 해도 땀이 나는 여름입니다. 하던 일 내려놓으시고 머리에 잠깐 휴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청춘라디오.
안녕하세요. 청춘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최윤경입니다.
정종문입니다.
정선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단세포적이죠, 오프닝.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 오늘 출근 안 한 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걸 보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오프닝에 맞는 복장으로 제가 오늘
네,
왔습니다. 모자 쓰고.
소풍 온 것처럼 정종문 기자가. 네,
선글라스까지 끼고 네,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왔는데 네. 아, 뭘 하면 기분 좋아질까 생각하다가 사실 저의 첫 생각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쭉 나열하는 거였어요. 문장 만들지 말고 그냥 한번 계속 그것만 해보자. 족발, 보쌈 뭐 이런 얘기 쭉 해보자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놀랄까 봐 청취자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톤다운을 좀
이상인가
했습니다.
이상 문학 사연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상상하면 기분 좋아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에 휴식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럼 제가 오늘 해봤어요. 끝날 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추천해도 되나요?
신청 들어왔는데.
아 신청 들어왔어요? 네. 아 좋아요. 그럼 그거 하고 저는 혼자 들을게요 가면서.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더워가지고 기상청은 연일 날씨 예보를 틀리고 있고요.
네.
자꾸 비 온다고.
그럼 내일 어떡하죠? 기상청장?
오늘 비 진짜 어떡해요, 많이 온다고 진짜. 했어요.
오늘 중앙일보 아, 일면에 오늘 비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러고.
어제 밤에는 좀 왔어요. 아세요?
알아요.
어제 밤에 좀 와서.
10시쯤 조금 왔는데.
저 어제 밤에 좀 되게 요즘 더웠잖아요.
맞아요.
어제 밤에 좀 시원하게 잤어요.
그리고 습한 바람이 막 불어서 또 조금 네. 비가 오고. 근데 오늘 너무 쨍쨍해서.
쨍쨍하더라고요.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기상청장님이. 거기 있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600억짜리라고 하던데요.
내일 아침에 조간 못 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600억 슈퍼컴퓨터인데.
아, 그 제가 기상청에 아는 형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컴퓨터는 전 세계에서
아,
거의 제일 좋은 컴퓨터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단면이죠. 성형 대국이 되고
무슨 소리야?
동시에 아,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다
아, 의사,
의대 가니까
피부과 의사하고
네. 컴퓨터는 있는데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네. 없는
그
거예요?
그 컴퓨터가 정말 전 세계 어디나라도 빠지지 않는 성능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되게 슬픈 일이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지형이랑.
아, 근데 이건 비공식 채널로 들은
지형이랑 좀 맞춰야 네. 되는데, 네. 그거를, 그니까 잘 안 맞는다고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 자체는 좋은데, 그게 한국이랑
아, 인정한 거군요.
네. 네.
그 최적화가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뭔가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런 얘기 그만하시죠. 네, 여름 네, 네. 얘기하다가.
즐거운 여름에 또 우리 네. 입만 열면 이렇게.
제가 즐거운 거 갖고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빨리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콕 찍은 예술. 찍은 예술입니다.
네, 오늘 정종문 기자가
진짜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네,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갖고 왔는데
네.
뭔가요?
TVN에서 새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우리 맨날 TVN 드라마만 소개해요. JTBC 아니, 드라마 소개 안 합니다.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어제 정종문 기자가 저 드라마 한다고 하고 제가 저희 타임라인을 또 훑어보니까 아,
네.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어제가 방송하는 날이었나요?
아니요. 금요일인데요.
금토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미생이랑 같은 시간이에요. 네. 아. TVN 새 드라마 굿 와이프를 저는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우리가 맨날 여기 청춘 라디오에서 다뤘던 검찰 있잖아요. 그 검찰 얘기가 일단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굿 와이프, 그러니까 좋은 아내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좋은 아내로 살아가는, 제가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란 어떤 건가. 그런 고민을 하는 여성.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좋은 엄마이길 강요를 받고 또 좋은 아내이길 강요하고 뭐 이런 사회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현모양처라는 네. 말 있잖아요.
특히 뭐 한국 더 심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사회도 다 그런 압력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라는 여성에게 주인공이 우리가 잘 못 봤던 배우 전도연
씨가 나오죠. 네. 아~ 근데 현모양처하고
TV 드라마에 전도연 네, 씨가 나오세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 말씀하셨던 좋은 아내하고 그다음에 여기 설정하고는 약간 검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전혀 모르세요? 최영경 씨.
전 알고 있죠.
알고
저는 전혀 모르니까.
네.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할까요?
이게 일단 뭐 시작하자마자 1, 2회를 지난주, 그러니까 7월 8일, 지난주 8일? 지난주 금요일인 8일과 토요일인 9일에 1, 2회를 했어요.
네. 시청률이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2회 했는데 저희 타임라인에 제법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이게 원작이. 네, 원작이 그 미국 CBS에서 시즌7까지 했던 굿 와이프랑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상황에 맞게 좀, 네네네. 수정을 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이게 뭐 미국 원작 자체도 워낙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호평이 있는 데다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만나기 힘들었던 연기파 배우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일단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도연 씨.
네.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고 남편으로 유지태 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명으로 이미
정말 화려한 캐스팅이네요. 네,
끝난 거예요.
영화 보는 것 같은 기분.
그렇겠네요.
네. 거기에 뭐 다른 이제 뭐 윤계상 씨도 나오고 뭐 이 두 세 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체 1, 2회까지는 네. 그랬어요.
네.
다른 인물들도 뭔가 꿈틀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전면에 드라마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고
네.
이 세 명의 얘기를 끌고 갑니다.
근데 정말 TVN이 강력한 채널이 됐네요.
그럼요.
저런 우와. 배우들을 드라마 캐스팅할 수 하면서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네.
이제 뭐 명실공히 드라마 왕국이 됐다라고 해도
그렇죠.
네, 과언이
그
아니죠.
시그널에서도 김혜수 씨 캐스팅했었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기사들을 쭉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뭐지 응사에서 시작해서 뭐 응칠, 네, 응팔까지
네.
왔죠.
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말씀하셨던 시그널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또 해요.
네,
또 TVN 드라마고요.
네. 네.
뭐 TVN이 어마어마하게 드라마를 잘 만듭니다. 뭐 예전에 MBC, SBS가 모래시계로 알려졌고 네,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MBC도 드라마를 굉장히 잘했는데
네, 그렇죠.
뭐 이제는 TVN이 거의 뭐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드라마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얘기가 네. 저 얘기가 좀 섞여 있는데
어떤 거요?
이따가
네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해가 와, 연결이 좀... 되네요.
아 그래요? 이따 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네, 설명해
네.
주세요.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주인공이 전 그냥 그 극중 이름으로 안 하고 그 네. 배우 이름으로 할게요. 헷갈리실까봐.
네. 네.
그러니까 전도연이 10년 넘게 유지태의 그 아내로 살아와요.
네.
유지태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검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그 남편의 성상납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욕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이게 네. 드라마의 시작이거든요.
되게 그럴듯한 설정이네요.
네. 근데, 그, 뭐, 아주, 한국,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아주 좀 뭐랄까요. 좀 저열하진 않겠지만,
네.
아예 그 성상납을 받는 그 장면을 녹화한 영상이 공개가 돼요.
그건 좀.
네. 조금 비현실적이죠. 네. 실제로는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그 언론사는 엄청나게 처벌을 받겠죠.
네,
뭐
네.
그런, 영상 자체를 입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자체는 사실이에요. 성상납을 받았다는 건.
그건 빼도 박도 못하죠. 왜냐면은,
증거 영상
자체가. 네, 여성, 건가? 직업 여성과 이 모텔에서 잠자리를 갖는
그랬군요.
영상. 그러니까 완전 그 비디오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그러니까 뭐 남편도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1심에서 구속시킵니다. 그 유죄를 인정, 성상납과 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해서 유지태를 구속을 시켜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아주 멘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이고.
전국에 내 남편이 남편은 이런 그 아주 그 동영상 내용도 좀 약간 좀 치욕적이에요. 네. 뭐 그래서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원래는 아주 엘리트 그 법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원 커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유지태 씨는 연수원에 가르치러 온 검사였어요.
아.
네. 그런데
방청객이야 지금. 네네. 그래서.
법대를 졸업을 하면서 사법 시험을 붙어서 연수원에 들어간 아주 엘리트 여성,
네네.
여성 법조인 꿈나무였는데,
네.
여기서 나오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법조인으로서 생활을 접고 바로 이제 전업 전업 주부가 됩니다.
아, 네. 네.
한 15년 정도 그렇게 살아요. 아이, 딸, 아들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죠. 당장 이 생계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네.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도 두 명이 나오거든요. 애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돈 벌러 나가야겠네요, 엄마가 네. 이제.
그래서 한 15년 만에 거의 지금 여기 아주 리얼한 게 로스쿨 나온 애랑 같이 로펌에 들어가요.
네.
로스쿨 나온 애랑 같이 15년 만에 로펌에 출근을 합니다. 누가 거둬줬냐면 대학교 1년 후배이자 그 15년 새 이제 로펌 대표가 된 연수원 동기
남자죠.
네.
아,
이상하잖아.
이상해?
그럼 또 거기서 또 즐거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러브라인이 네. 형성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윤계상 그런 걸 연기 잘하더라고요.
원래 윤계상 씨가 네. 사람과 우정을 넘나드는 그런 연기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처음부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너 참 좋아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됐구나 이런
극중
느낌?
설정도 둘이 굉장히 친한 걸로 나와요. 친한 걸로 나오고 그 전도연 씨가 인상이 원래 좀 이렇게 친근하잖아요.
네, 네.
원래 인상이 친근한 분인데다가 연기 극중에서도 굉장히 이 윤계상 씨한테 아주 친근하게 대하면서 둘이 굉장히 예전에도 친했고 그리고 윤계상 씨는 얘를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라는 거를 너무
눈빛으로 팍팍 알 수
네,
있군요.
근데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빠져든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 이런 기본적인 이 얘기 전제를 깔고 이제 한 회 한 회 뭔가 이 여성이 해결해 나가는 사건들을 보여주거든요. 에피소드로. 군더더기 없이 한 회만에 다 끝내버려요. 이 얘기들을. 첫 1회에 뭐가 나왔냐면 일단 이렇게 남편이 구속이 되고 로펌에 출근을 한 전도연 씨가 처음 맡게 되는 게 그 별거 중인 남편을 살해한 여성 을 변호를 맡게 되거든요.
네.
로펌이 윤계상 씨랑 같이 이제 누나가 로펌 대표예요. 두 네. 명이 공동 대표인데 네. 이 누나가 전도연 씨한테 사건을 주면서 뭐 이거는 혐의를 워낙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니까 혐의를 인정을 하고 정상 참작을 받아 초범이고 애도 있고 정상 참작을 네. 받아서 2년에 3년 정도 받자. 유죄를 그 정도 받는 걸로 지시를 합니다.
네. 네.
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인 게 아니라고 당연히 주장을 하죠.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남편 유지태 씨가 15년 검사 아니겠어요? 면회를 갔는데, 기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바탕 하고 나서 등 돌리고 딱 나오는데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던데 그 경찰에서 증거를 누락했다 라는 거를 귀띔을 해줘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죠 유지태 씨는?
15년 검사했으니까 빨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검찰에 뭐 이렇게 네. 들어가 계셔도 이렇게 빨대가
네. 아, 그 성상납 자체 아니 그 검찰 전체의 어떤 그런 비리로 비춰져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공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다 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저기 부인한테 알려줬는데 보니까 진짜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빠진 게.
네.
그 변호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증거를.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쭉 받았는데 증거 목록 서류에 위에 호치켓으로 찍힌 자국은 있는데 뒷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뭔가 되게 저 장면도 되게 영화적인 장면이네요.
근데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뒤쫓아가서 이제 현장 취재도 하고 해서 밝혀냅니다. 이 여성이 무죄라는 걸 재판에서 엎어요.
아, 훌륭한 데뷔 무대네요.
네. 아주 인상적이죠. 로펌 대표는 싫어하지만. 왜냐면 로펌 대표는 이미 뭐랄까요, 검찰이랑 좀 딜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한 것처럼 나와요. 여기에 대충 보니까 뭐 2, 3년 정도 하면 되겠다.
형량 거래를 이미 한 거죠. 뭐.
예, 뭐 그렇게 비춰져요. 왜냐면 그래서 막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느냐.
합의가
식으로.
끝난 사안인데, 네. 아니, 검찰 입장에서야 당연히 네. 무죄가 나오면 본인들이 헌일한 거니까.
저 네. 본인들 기소했는데.
근데 이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기소를 안
그러니까 기소를 했는데 네. 공소 유지를 해서 이제 재판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공소를 취소합니다.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재판을 더 안 하겠다고 한 거군요.
네. 재수사를 하겠다며 그렇게 이제 무죄로 끝이 나거든요. 1편이.
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법률 드라마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네.
그런 게 사실 좀 리얼해요. 그런 묘사가. 왜냐면은 뭐 용어 같은 것도 비껴가진 않고요. 그리고 그 판사의 태도가 고압적인 판사의 태도가 아, 물론 모든 판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그러니까
신문에 자주 나오시는 그런
판사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 법정을 지배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판사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판사가 나와요. 여기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주의 주는 부분 이런 것도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리얼해요. 그렇게 1편이 끝나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재벌 3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 로펌을 찾아와서 그 자기는 전도연 변호사한테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콕 찍어서요. 출근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로펌에서 좀 의아해하고 본인도 의아해하는데 이 여성이 아, 뭐, 이런 얘기를, 무죄 밝혀준 얘기를 들었다.
앞에 잘한 것 때문에.
아, 그게 아니라 그거구나. 남편이 이렇게 된 걸 들었다. 그래서 내 아픔에 당신이 공감할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당신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의뢰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처음에 재벌 3세가 당연히 부인을 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를 해요.
네.
4억 줄게. 너 비밀 유지각서 쓰고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상대 측 로펌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거 받아들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4억이라 워낙 거액이니까 얘가 뭔가를 했다는 걸 확신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의뢰인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한 거예요. 돈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정의감이 넘치는 전도현 변호사님께서 또 로펌 대표의 뜻을 거역하고
아이고 네. 자꾸 대표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는 윤계상의 누나인
누나와 건가요? 윤계상도 여기서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저쪽에서 뭘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저쪽에서 무고죄로 걸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저 사람이 재벌 3세라는 신원이 언론 등등에 노출되면서 본 피해가 있고 무고죄로 엮이면은 이거는 뭐 머리 아프다. 쉬운 소송이 아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소송 개시 자체도 미룰 거다. 라면서 설득을 하는데도 사업 받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로펌 입장에서는 이 여성을 잘 설득해서 그게 현실적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근데 소송을 해요. 역시나 무고죄로 걸리죠.
네.
근데 무고죄 소송 등등이 여기서는 조금 얘기가 좀 그러니까 매끄럽지가 못한데 소송 여러 개가 걸쳐 있는데도 이걸 개개 사안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조금 쭉 그냥 얘기가 흘러가면서 무고죄 소송이랑 뭐 등등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반전이 뭐냐면 이 여성이 알고 보니까 소송 시작을 했는데 덜컥 알고 보니까
예전에 했어?
아니요 룸사롱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고 거기서 저기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단속에 아. 걸려가지고. 아. 아, 기소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였고, 아, 기소유예였나? 하여튼 뭐 유예 처분을 받은 게 있어서 이번에 한번 다시 뭔가 유죄를 받으면 같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네, 여성인 네. 거예요. 상대 로펌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 이 여성은 그걸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 로펌 측에 자기 변호인들한테. 또 어떡합니까? 그래도 열받았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다 보니 이 여성이 일했던 그곳이 바로 유지태가 갔던 그 룸사랑인 거죠.
빰빰빰빰.
재밌죠? 얘기만
치밀하게
네. 여기까지만 해줬네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얘기가 끝이에요.
네. 어, 2회는 한회에서 마무리 안 하고 끝났나 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얘기하지 말까요?
아니,
이 사건은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이 여성이 무고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받으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바로 이제 그 정액 검사 같은 걸 바로 받아서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정액 검사 결과가 재벌 3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되게 불리해졌었거든요. 근데 취재에 취재를 거듭한 결과 이 전도연이 발로 뛰면서 발로 뛰는 변호사 전도연이
민원 네, 변호사인가요? 네,
이게 뭐 조작됐다라는 거를 밝혀내면서 하지만 뭐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정액 검사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게요.
이 여성 하지만 어쨌든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여성은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받으면서 끝이 나요. 근데 얘기가 끝날 때는 또 무슨 이게 끝날 때는 유지태가 힘을 써가지고 이 재벌 경찰의 재수사를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 재벌 3세가 그 연행되는 걸로 이야기 끝이 나거든요. 근데 반전이 뭐냐? 이 재벌 3세가 구속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구속이 됐는데 이 재벌 3세의 변호사가 유지태를 찾아와요.
왜요?
어, 이 사람 구속됐다 안 했어요, 유지태 씨?
네, 그 변호인 접견을
찾아간
변호인 접견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는 접견권이 있어요.
그 아, 재벌 3세의 변호사.
재벌 3세의 변호사 유지태를 찾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끝이 나요. 그러면서 딜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재벌 3세의 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아 뇌물이 아니라 이 재벌 3세의 회사와 유지태가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덮어달라고 하면서 그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유지태가 전도연 이 그 의뢰 여성한테 전도연을 찾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도연 콕 찍어서 가가지고 변호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 저기 재벌 3세 구속이 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유지태가 큰 그림을 그린 거군요.
큰 그림을 그린 거라는 뉘앙스
암시를 주고 끝난 거네요.
2부가 끝이 나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진짜.
그만하겠는데.
제가 유료 방송을 안 봐가지고 안타깝네요.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봐야
뒤에 있는 H 군한테.
아, 달라고 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가 네,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 전도연 씨는 뭔가 좋은 아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당장 근데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15년 그러니까요. 동안 같이 살았던 배우자가 나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혹은 뭐 근데 혹은 뭐 그런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데서 얘기가 시작을 하고 당장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남편의 어두운 부분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네. 몰랐던 남편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의 네. 껍데기도 하나씩 까면서 자기도 성장을 하고 변호사로서 이런 네. 그림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네.
3회 예고는 뭐가 나왔냐면 유지태가 예전에 준 선물이 뇌물로 받은 것 같다.
이런. 아 진짜. 진짜. 인간에 대한 그 신뢰를 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죠? 믿고 싶은데 좀 믿을 수가 없네.
아니 근데 정말 네. 잘 만드네요.
잘 만들어요.
네.
이
뭔가 되게 지상파에서 보는 뻔한 드라마랑 되게 느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지상파 또 사실 비슷한 걸 제가 얼마 전에 KBS PD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네. KBS도 최근에 태양의 후예하고 잘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네, 네. SBS보다 성적 좋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KBS도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TVN 때문에. TVN이나 뭐, JTBC 예능의 성장. 네. 그리고 뭐, 우리 회사니까 JTBC 강조해야죠. 그리고, 뭐랄까요. TVN 드라마의 성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조차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그냥 당장 광고 수익은 눈에 보이니까 맞아,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KBS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직원들 월급이라도 챙겨주려면 물론 수신료가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제는 진짜 정종문 기자하고 저하고 마치 짠 것처럼 맥락이 너무 잘 이어져요.
그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이정효 PD가 이걸 만들었는데 네. 이 PD가 저는 예전에도 좀 재밌게 봤던 JTBC 드라마 무정도시를 만든 PD입니다. 네. 그때도
윤계상 씨가 그때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었나?
그때 윤계상 씨가 나왔었는데 그때 김범수 나오고
정경호 씨가 나왔나?
정경호 나오고 네. 그 두 사람이 메인 남주였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도 인상 깊게 봤는데 근데 그때는 조금 뭐 화면이나 이런 게 아, 저 드라마를 약간 캐스팅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화면에 조금 더 제작비를 더 부었으면은 더 뭔가 완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었는데
역시 돈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군요.
근데 그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했었고 다루지 않았던 주제거든요. 네. 뒷골목 깡패들 얘기인데 잘,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굿와이프를 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진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무정도시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깨알같이.
네, 전도현 씨가 앞으로 어떤 변호사로 성장해 나가는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렇게, 뭐 준비해오겠다고 하더니 뭐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건 참 잘해요. 정종문 기자가.
재밌네요. 네. 보고 싶네요. 진짜.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고
네.
외로움을 같이 달래시기 바랍니다. 이 성장 드라마가 주는 위안이 되게 커요. 진짜. 이 반전도 그렇죠. 있고 하지만 네.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 여자 변호사가 엄마에서 진짜 변호사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네.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콕 찍은 예술이었습니다.
네. 볼 듯 아 보이지 않는 길 닿을 듯 놓쳐버리는 꿈 청춘은 푸른 봄이라는데 어떤 이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네 우리에게 봄이 오긴 하는 걸까 삶의 정답이란 있긴 한 걸까 쓸쓸해 그래도 계속 걸어야 해 닿지 않더라도 keep going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청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주아이보 청춘 라디오 청춘 라디오 청춘의 이슈입니다.
네. 청춘의 이슈입니다.
네, 아까 정선원 기자님이 계속해서 너무 네. 잘 맞는다. 내가 준비해온 것들과 딱딱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하셨어요. 뭘
어떤
맥락이세요?
네.
제가 또 늘처럼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네. 어떻게요?
SBS는 SKT의 CJ 네. 헬로 비전 인수를 왜 그렇게 반대했나?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SBS는 네. SKT하고 CJ 헬로비전이 합병하려고 했었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SBS가 이걸 계속해서 반대했거든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네, 왜 이렇게 반대했나. 제가 부제를 뭐라고 지었냐면 네. 언론 사용 설명서라고 지어봤어요.
네. 재밌네요. 네. 왜 반대한 거예요?
네. 일단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네. 설명해드리고 왜 반대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네.
그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7월 6일 날 네. SK텔레콤이랑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될 것 같다. 사실상 네. 무산됐다라는 네. 보도가 일제히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거를 SKT가 산다고 했으니까 SKT에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합병을 불허하는 네, 내용이 네. 포함됐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확정은 아니에요. 15일 날 전원회의를 연대요. 네. 여기서 완전히 확정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결정되면 뭐 안 된 거라고 보는 상황인 거고 불허 이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뭐라고 말했냐면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권역별이라는 게 지역이잖아요. 네. 지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독점적 사회자, 사업자가 될 수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입장을, 불허 이유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뭐 SK텔레콤이랑 CJ에서는 뭐 유감을 표명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뭐라고 반발했냐면 네. 두 회사가 합쳐도 지금 KT가 유료 방송 시장에서 둘 다 지금 유료 방송하는 회사잖아요. CJ 헬로비전 어떤 회사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둘이 합쳐도 1등 사업자가 KT인데 KT 가입자보다 100만 명이 작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시장 1등도 아니고 2등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발했어요. 네. 시작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작년 11월이에요. 네. 작년 11월에 SKT가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우리 여기 인수할 거야 라고 의결했어요. 통과됐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그때 밝힌 내용이 뭐냐면 얘네 SK텔레콤의 자회사 중에 SK브로드밴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BTV 아세요?
네, BTV가
IPTV 하는 그거 브랜드잖아요.
네, 핸드폰 여기랑 어플도 있고.
네, 합병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좀 설명을 유료 방송 시장을 좀 아셔야 돼요. 저는 유료 방송 시장 가입자가 아닌데 대부분 유료 방송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케이블 TV를 보시거나 IPTV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유료 시장은 세 개가 있거든요. 케이블 방송으로 유료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고 IPTV로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위성 방송이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케이블 TV하고 IPTV하고 위성 방송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망으로 이걸 보느냐의 차이예요. 케이블 TV는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케이블 TV 전용 케이블 선을 있죠. 깔아요. 근데 이걸 깔아서 여기다 인터넷을 결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으로 이 망은 TV망인 네. 거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지상파가 안 닿는 지역까지 이제 갈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맞아요. 이제 이런 걸 했던 거고요. IPTV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터넷, 망 사업자, 뭐 KT, SKT, 뭐 LG 이런 데죠. 인터넷 망을 깔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방송을 보내는 게 굉장히 고용량이니까 인터넷 선으로 보내는 걸 못 했는데 압축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인터넷 선을 통해서도 TV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 IP 인터넷 망을 가지고 TV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생긴 게 IPTV예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깔기 너무 어려운 오지 같은 데는 선을 뭐 그 집 하나 보자고 선을 깔 수 없잖아요. 산골짜기에. 이런 데는 이제 접시를 위성으로. 다는 거죠. 예. 네. 네. 안테나를 달아서 위성에서 바로 받아서 보는
그 유료라이프가
맞아요. 스카이라이프.
접시 위성이고 IPTV라는 게 뭐 쿡 TV하고
네, 유플러스 뭐 올레 TV, 뭐 유플러스 TV 그리고 뭐 SK 브로드밴드에서 하는 BTV 네. 뭐 이런 게 있고 케이블 이제 TV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뭐 CJ 헬로비전이 사업하는 지역도 있고 뭐 CNM이 하는 데도 있고 티브로드라고 또 태광이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지금 그런 유료 방송 시장에 이제 플레이어 두 명이 합치겠다고 한 거예요.
네.
IPTV로 유료 방송을 사업하는 사업자가 이 SKT잖아요. 브로드밴드가 1등이 KT인데 격차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모든 특히 망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예요.
그렇죠.
망 까는 건데 우리 집 한 집 보려고 동네까지 다 일단 들어와 온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사업자가 많아야 돼요. 동네까지는 한 사람이 보든 두 사람이 보든 망을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덩치가 큰 게 되게 훨씬 유리한 사업이다 보니까 덩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KT가 워낙 시장의 지배력이 크니까 뺏어오는 걸로는 뭐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인수합병이란 방법을 쓴 거고 그 인수합병 대상으로 CJ 헬로비전을 선택한 거죠.
네.
그 CJ 헬로비전 비전은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예요.
네.
그리고 CJ 입장에서는 이걸 왜 팔려고 했나 보면 이 유료 방송 가입자 숫자를 보면 케이블 TV는 멈춰 있어요. 2011년에 1496만 명이었는데
네.
점점 줄어서 지난해 1분기에 1455만 명. 뭐 유지도 안 되고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반면에 IPTV는 2011년에 489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1154만 명까지 들었어요.
거의 3배.
네. 거의 뭐 이제 따라잡는 건 시간의 문제인 네. 이슈예요.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해보면 진짜 간단해요. 케이블 TV 결합해보세요. 뭐뭐 결합할 수 있어요?
TV, 케이블 TV 전화.
전화하고 인터넷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통신 IP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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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다가 핸드폰. 휴대전화를 결합할 네. 수 있어요.
저희도 그거 했어요.
네, 휴대전화 결합할 수 있으면 뭐가 다르냐면 휴대전화는 1인 1 휴대전화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1가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의 폭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를 합치느냐, 엄마 아빠 아이까지 합치느냐, 네. 뭐 엄마 아빠의 뭐 조부까지 합치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합 상품이 많아지고 할인의 폭도 되게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 아, 가입자 입장에서는, 뭐, 이걸 뭐라고, 약정 끝나면, 뭐, IPTV로 갈아타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대부분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CJ 헬로비전이 뭘 하려고 했냐면, 아, 헬로비전이, 알뜰폰 아시죠? 알뜰폰.
네.
알뜰폰이 뭐냐면, 망을 빌려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네.
대신 막, 저렴하게.
맞아요. 네. 그 이동통신 망 까는 거는 딱 KT, SKT, LG U+ 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이것도 돈이 되게, 한 명이 쓰건 열 명이 쓰건 무조건 망을 깔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를 까는 게 돈이 너무나, 너무 많이 드니까, 민간 사업자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 사업자 허가를 주고 이 사람한테, 뭐, SKT나 KT나 LG U+에서 망을 싸게 빌려서 싸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가입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세 명이 맨날 뭐 보조금 싸움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냥 일부를
좀 떼주고
네, 거기서 영업하게 하는 거죠. 좀 싸게 내주고
이제 뭐 그 시장에 포화니까 빌려주고 그 돈을 벌잖아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리고 CJ 입장에서는 핸드폰이 들어오면 훨씬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CJ가 생각했던 건 여러분 지금 정종미자가 말했던 것처럼 TVN 같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PP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램
네.
프로바이더.
네.
PP도 있고 이
SO도
헬로,
있고.
SO는 이제 시스템을 오는 뭐죠? 오퍼레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 사업하는 사람이고 네. 망 사업하는 사업자거든요.
네.
이게 삼성으로 생각하면 반도체에서부터 휴대폰까지 만든
그렇죠.
거예요.
네.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걸 생각했던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 사업은 포화가 됐고 IPTV가 막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알뜰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알뜰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PTV는 전국권역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케이블 사업자는 애초에 이제 방송법 케이블 방송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는 사업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결합을 해서 팔아도 그 대상이 딱 그 지역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시너지를 크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CJ는 아 이거 망 사업 계속 해봐야 뭐 당장은 돈이 들어오지만 막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를 팔고 SKT는 또 이거를 합병해가지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좀 가입자를 늘리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고
네.
그 CJ는 그걸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컨텐츠 투자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 잘 나가니까.
네. TVN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런 대배우 지상파에서 사실 섭외하기 되게 캐스팅하기 되게 어려운 배우인데 TVN은 섭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합병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한테 불똥이 튀냐면 지상파한테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SBS가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SBS가 타격이 제일 크죠.
타격이 제일 커요. 제가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KBS는 기본적으로 수신료 받죠.
네.
MBC는 원래 부자죠.
맞아요.
네, SBS는 그렇죠. 물론 SBS가 엄청나게 콘텐츠 투자해서 잘 만들고 있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민영화된 회사잖아요.
맞아요.
지상파 3사 중에.
상장사기도 네. 해요. 네. 다른 네. 회사는
거긴 정말 회사거든요. 네. SBS는.
네. 그 제가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한 걸 가지고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공정위의 명분은 뭐였냐면 너네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자 지위가 강화돼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블 방송 권역이 다 23개예요. CJ가 하고 있는. 근데 그중에 21개에서 지배적 그러니까 과반인 거죠. 지배적 시장 지배자가 된다고 얘네가 불허를 한 거예요.
네.
반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반발하냐면 전국 권역으로 보면 아닌데? KT 우리 합쳐도 KT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포인트를 얘기하냐면 양쪽 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번
부르냐에 따라 다른
맞아요.
거네요,
이번 반대 불허 이유는 사실 불허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유를 찾아서 불어했다고 받아들인 사람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권역.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전국 권역으로 하면 그 1등이 아닌데 서울 특정 지역만 놓고 보면 권역별로 쪼개놓고 보면 그 권역에선 과반인 데가 몇 군데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해석하기 나름인.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세게 말하고 이래서 이런 게 뭐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 식의
네, SBS가 보도를 꽤 많이 했잖아요.
네, 음모론이 나오는 거고 그 네. 음모론에
보도국이
근거,
있죠.
네,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정종문 기자가 말한 것처럼 SBS의 보도량이에요. 제가 이거를 조사해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올해 1월부터 7월 제가 6일 날 결정 났다 그랬잖아요. SBS가 가장 최근에 그 보도한 게 7월 5일이더라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그 공정위 결과 발표 때까지 메인 뉴스, 8시 뉴스죠. 에서 해당 내용이 얼마나 방영이 됐는지 체크해봤어요. 들어보세요. 1월에 3건, 2월에 2건, 3월에 13건, 4월에 4건, 5월에 2건, 6월에 6건, 7월에 7건. 한 달에 4건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 그 네. 꼭지를 내보냈다는 거고요. 네. 3월에 13건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틀에 한 번씩
네. 네. 거의 매일 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알지만 이 이슈는 그냥 시장의 이슈잖아요. 산업, 네. 방송 산업의 이슈인데 이거를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막 화력을 집중해서 막 주요 꼭지로 막 중요한 날은 막 앵커 브리핑하고 막 두 꼭지 다루고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이슈는 사실 아니잖아요. 뭐 이게 무슨 그렇죠. 전 국민이 많이 뭐 연루된
정론 집필을 하는 SBS 뉴스에서 네.
그리고 이제
있죠.
그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는 이게 어떤 누가 가져가든 국민 입장에서 크게 효용성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네. 대신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누가 가져가느냐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본인들의 밥벌이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네. 주니까 네. 격차가 있죠. 서로 네. 느끼는
네. 차이가.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최윤경 기자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 지배자가 누군가가 있는 건 당연히 소비자한테 안 좋지만 이거는 반대 논리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시장 지배자적 위치, 그러니까 지역 권역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다 IPTV로 많이 보시지 케이블로 많이 보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시장 과반 이상 점유한 업계 1위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1, 2, 2위인 거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번에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SK 브로드밴드는 완전히 플랫폼으로 특화를 하는 거고 CJ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특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산업도 더 크는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컨텐츠 만드는 사람은 글로벌 무대로 하는 거고 수출하는 거고 더 돈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웰메이드 컨텐츠 쓰는 거고 더 네. 좋은 망 서비스 사용하는 거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의 이해만 생각하면 이게 불어하는 게 꼭 소비자 이해
맞나? 볼 순 없죠.
네. 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력을 집중해서 보도를 했고 양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막 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뭐 SKT가 합병하면 3,200억 투자한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실현 가능한 거야? 막 검증하는 것도 있고 뭐 국회에서 이런 거 관련한 무슨 토론회 같은 거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말 매일매일 너무너무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이걸 메인 뉴스에 막 꼭지로 막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SK텔레콤을 계속
조졌죠.
네. 네. 비판했죠. 네. 막 뭐라고 했죠.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건 저는 이제 경제 기자를 좀 했으니까 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영업이익이 엄청 많은데 다 배당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을 배당
배당률이 높다고 비판하는
제가,
거예요.
제가 SBS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으로서 당시 좋았던 보도도 되게 많아요. 아, SK텔레콤의 뭐 보조금 문제 뭐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지적을 뭐, 하고 그러니까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사실 기존 언론들이 좀 쉬쉬했던 것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그런 부분 숨기는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뭐 사실 국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SBS 뉴스가 8시 뉴스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걸 다루기에는 그걸 다룬 거는 너무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네. 생각합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많이 하면 주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데는 뭐 대기업이니까 오너 일가에 뭐 지분이 좀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게 있긴 있겠지만 배당을 안 하는 걸 뭐라고 하지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논리는 뭐였냐면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요금을 안 깎고 왜 배당을 해? 이런 논지였는데 잘 따져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논지인지 여러분이 좀 의심하실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SKT랑 CJ 힐로비전이 합병하는 계약서를 쓸 때 보통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일 때 인수합병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우리는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근데 지금 우리가 판단한 조건이 이런 조건인데 이런 조건이 현격하게 변경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들이 대부분 붙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법률적 이슈라든가 뭐 세금의 이슈라든가 이런 게 막 불거지면 막 합병이 잘 진행되다 무산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도 중에는 불리한 조건 땐 합병 포기 뭐 탈출구 마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사실 뭐 여기 막 변호사 멘트를 따셨더라고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인수합병 취재하면서는 오히려 이건 늘 항상 따라붙는 조건이었지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종문 기자가 말한 것처럼 SKT가 지배자 그러니까 통신 시장에서 네. 이거는 이제 유료 방송 시장이 아니죠 통신 시장에서 네. 지배적 사업자로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눈꼴시게 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요.
비판하지 않다. 뭐 네. 타이밍 맞아요. 좋게 비판한 네. 뭐 순기능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번은 누가 봐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는 거죠.
의도가 있었을 네. 거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네.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업 에 대해서 네. SBS가 아까 제가 상장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J도 네. CJ E&M이 네. 상장되어 있거든요. 주가하고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SBS가 이렇게 CJ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사건이 이벤트였잖아요. 네. 이걸 되게 막으려고 좀 애썼던 게 그럴만하구나라는 게 숫자로 좀 드러나더라고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SBS 작년 영업이익이 420억이에요.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210억이에요. 지금 영업이익이라는 건 매출 토탈리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을 다 떨어내고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거든요. 네. 월급으로 생각하면 매출은 월급이고 비용을 다 떨어내고 내가 남아서 저축한 돈이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매출은 1630억 원을 벌었는데 정작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지난 1분기에. 그런
1분기에 네, 전 너무 적다.
올해 1분기에 네, 네, 그런 네, 거고요. 네. 반면에 CJ는 올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시장에서는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억 영업이익이 나 가지고 뭐 엄청 그렇고요. 매출은 지금 더 크죠. 영업이익도. 매출은 3,140억이에요. 근데 매출을 뜯어 보잖아요. 차이가 되게 커요. 매출이 SBS 같은 경우는 매출이 다 TV에서 나와요. 광고가 940억, 협찬이 150억, 사업 수익이 660억, 자회사가 220억을 벌어들여서 토탈리 1,630억 원이 됐는데 CJ E&M 돈 번 어디서 벌었나 보면 방송에서 2,250억 원을 벌고 영화가 400억을 벌고 음악이 450억을 벌고 공연이 30억을 벌었어요. 이게 매출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게 다르죠. 느껴지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주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됐어요. SBS는 2015년 10월이 최근 가장 최고가인데 4만 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11일 현재 2만 7천 원 정도 하는데 CJ는 작년 9월 초에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가 9만 5천 원이고 지금 7만 2,100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SBS가 지상파니까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업으로서 뜯어보면 CJ가 엄청나게 커 있는 거고 그 지상파 입장에서는 이 PP들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이 막 성장하는 것. 특히 지금 지상파는 종편도 들어오고 CJ도 크고 하면서 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2006년에 75%에서 지금 50%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되게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상황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막 화력을 집중했던 게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까 부제를 언론 사용 설명서라고 붙여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예요. 비단 저희가 일하는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우리가 언론을 볼 때 꼭 간과해서 안 되는 거는 언론은 공기이면서 동시에 사기업이라는 포인트예요. 네. 그거는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거는 네. 상장이 되어 있는 사기업이 아닌 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KBS, MBC 이런 데는 다른가?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거기는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언론 사용 설명서라고 붙여드린 이유는 하여튼 보도된 내용을 바라볼 때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하진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하지만 네. 저게 어떤 맥락에서 보도되고 있는지 좀 이상하게 도드라지는 게 있으면 저기에는 뭐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언론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비단 제가 지금 이번엔 SBS 케이스를 들었지만 꼭 SBS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내기 전에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로 하나만 얘기해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그 여러분 스브스 뉴스 아시죠?
네.
SBS가
재밌잖아요.
디지털을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광고업계 계시는 분이 재밌는 가설을 설명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뭐냐면 SBS가 디지털을 잘하는 이유는 지상파 3사 중에 가장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절박해서 잘한다.
네,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KBS는 사실 수신료로 먹고 사는 데잖아요.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고 MBC하고 SBS하고 옛날에 되게 포지셔닝이 비슷했어요. 네. 그리고 SBS가 훨씬 상업적이었고 MBC는 되게 예능 잘하는 그런 좀 그런 데였잖아요. 근데 CJ가 되게 크면서 SBS의 상업적인 영역을 되게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BS는 되게 위축이 됐고 MBC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KBS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KBS와 MBC는 약간 정권을 향한 메시지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포션이고 SBS는 상업적인 의미로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CJ가 많이 가져가서 광고 시장에선 SBS가 제일 위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은 SBS가 디지털을 굉장히 잘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배고프잖아요. 위기에 몰려있는데.
신문이 위기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신문이 방송보다 좀 더 빨리 디지털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빨리 디지털을 하고 있죠. 방송은 디지털 자체 약간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이 더 디지털에 가까운 매체잖아요, 신문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영상 콘텐츠니까.
영상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근데 TVN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번에 매출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드디어 그 원했던 방식으로 매출을 내고 있네요. 네. 사실 오랫동안 돈을 그냥 투자만 하고 걷어들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10년 넘었거든요. TVN 생긴 지. TVN이 2004년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생겼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때 뭘 했냐면 TV 엔젤스라는 걸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TV 엔젤스?
그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레이싱 모델 같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비키니 입고 나와가지고 물총 싸움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네.
근데 그때는 시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거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TVN이 상업 방송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계에 있었던 분들 잘 아시겠지만 CJ가 비용 절감의 황제입니다.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게 사실 민영 방송이니까 10년 만에
맞아요.
오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공영방송이면은
어디에 이슈니까.
공영방송이면 10년에서 절대 지금 TVN처럼 못 커요.
맞아요.
제 생각엔 제가 맞아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또 저는 짧게 영화 기자를 하면서 CJ가 영화에서도 얼마나 크게 활약을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부산 영화제 가면은 CJ의 밤때 제일 화려합니다.
이번에 사실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TVN 드라마에 막 캐스팅 되는 것도 사실
그
영화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매체의 영향력은 그 매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섭외력이에요.
맞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JTBC 같은 경우에는 뉴스 할 때 손석희 사장 계시니까 유명한 분들 다 스튜디오 나와서 인터뷰 하시잖아요.
네.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 손석희 사장의 영향력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JTBC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는 거고. TVN이 얼마나 섭외력이 좋은지를 보시면 TVN의 영향력을 곧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400억을 벌었어요.
네. 작년에 히트친 건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 아, 그게 작년이에요? 베테랑이?
네. 네.
아, 근데 이게 참 그 컨텐츠 비즈니스는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어떻게 반응할지 네, 모르잖아요.
컨텐츠마다 되게 다르게 터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 이러면 기술이 축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컨텐츠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축적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되게 불확실성이 높대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성공하는 글로벌이 사실 계속 성공을 누적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있는 거 보면 참
그렇군요. 아우 진짜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뉴스에서 보기만 하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네.
SBS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 생각만 했었는데 정리를 해주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돼요.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SOPP 이런 말들이 아마 쭉 듣다 보면 귀에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찾아들 보시고 우리가 지금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니 무슨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해도 헷갈리니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해서 헷갈리니까 그 내가 지금 뭘 쓰느냐에 적용해 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네.
우리 집은 무슨 TV를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를 관할하는 그 구역은 누구고
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니까
네.
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청춘의 이슈였습니다.